제61편 유라시아의 포유동물 시대. 포유동물 시대는 태반이 있는 포유동물이 기원된 시기부터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며 약 5천만 년보다 조금 짧은 기간이다. 이 신생대 기간에 세상의 경치는 매혹적인 모습 곧 완만한 높낮이의 언덕과 넓은 계곡과 넓은 강 그리고 울창한 삼림을 보여주었다. 이 기간에 바나마 지협은 두 번 오르내렸으며 베링 해협의 연결육지는 세 번 오르내렸다. 동물 유형은 숫자도 많고 다양했다. 최상의 상태로 진화해가려는 동물 종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나무에는 새들이 무리지어 있었고 지구 전체는 동물의 낙원이었다. 다섯 기간으로 구분되는 이 5천만 년 시대 동안 누적된 퇴적층은 연속되는 포유류 점령 시대의 화석 기록을 간직하고 있으며 바로 사람이 나타나는 시대로 직접 연결된다. 1. 새로운 대륙 형성기 초기 포유동물 시대. 5천만 년 전에 세계의 육상 지역은 거의 대부분 물에 있었고 침수된 지역은 아주 적었다. 이 기간에 지층과 퇴적물이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형성됐지만 주로 육지에서 이루어졌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육지가 서서히 융기됐으나 동시에 더 낮은 지대와 바다 쪽으로 씻겨 내려갔다. 이 기간 초기에 북아메리카에서 포유동물 유형이 갑자기 출현했고 이것들은 이때까지 이루어진 진화 발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전에 태반 없는 포유동물 종들이 존재했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이 동물은 선제하던 파충류 선조로부터 직접 갑자기 나타났고 파충류 후손은 공룡이 쇠퇴하던 시기까지도 존속했다. 태반을 가진 포유동물 조상은 작고 매우 활동적이고 육식동물이었고 펄쩍펄쩍 뛰는 유형인 일종의 공룡이었다. 포유류의 기본적인 본능이 이런 원시 포유류 유형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포유동물은 다른 모든 동물 생명체의 형태보다 훨씬 유리한 생존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었다. 1. 비교적 성숙되고 잘 발육된 새끼를 낳을 수 있었다. 2. 자기 새끼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었다. 3. 자신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뛰어난 지능을 사용했다. 4. 적으로부터 도망칠 때 증진된 민첩성을 활용했다. 5. 우세한 지능을 이용하여 환경을 조절하고 적응할 수 있었다. 4,500만 년 전에 해안 선이 매우 광범하게 가라앉은 것과 관련하여 대륙의 중심 지대들이 융기됐다. 포유류 생명체가 급속히 진화하고 있었다. 작은 파충류, 즉 알을 낳아 번식하는 유형의 포유동물이 번성했고 나중에 캥거루가 된 동물이 오스트랄리아에서 돌아다녔다. 오래지 않아서 작은 말류, 발이 빠른 코뿔소류, 주둥이가 긴 맹류, 원시 돼지류, 다람쥐류, 여우 원숭이류, 주머니쥐류, 그리고 원숭이처럼 생긴 여러 부류의 동물이 생겨났다. 이것들은 모두 작았고 원시적이었고 산악지역에 있는 숲 속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했다. 타조처럼 생기고 키가 10피트에 이르는 땅 위에서 사는 큰 새가 나타났고 가로 9인치 세로 13인치 크기의 알을 낳았다. 이것들은 후대의 거대한 여계경새의 조상이었는데 이 새는 무척 영리했고 한때 공중을 날면서 인간을 옮겨주기도 했다. 신생대 초기의 포유동물은 땅 위나 물속이나 공중 또는 나무 꼭대기에서 살았다. 이것들은 한 쌍에서 열한 쌍에 이르는 젖을 갖고 있었으며 모두 많은 털로 덮여 있었다. 나중에 나타나게 될 종류들과 마찬가지로 연달아 붙어있는 두 벌의 이를 갖게 됐고 몸통에 비해 큰 뇌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는 현대의 형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4천만 년 전에 북반구의 육지 지역들이 융기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새로운 광대한 육지가 퇴적층을 이뤘고 용암 분출과 뒤틀림 현상 그리고 호수의 형성과 침식 등을 포함하여 기타 여러 육상 활동이 뒤따랐다. 이 시기 후반에는 유럽 대부분이 침수됐다. 약간의 육지가 융기된 후에 그 대륙에는 많은 호수와 많이 있었다. 북극해는 함몰된 우랄 지역을 통하여 남쪽으로 흘러서 당시에 북쪽으로 확장돼 있던 지중해, 알프스의 고지대들, 카르파티아 산맥, 아페니노 산맥,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섬처럼 무리로 올라와 있던 피레네 산맥과 연결됐다. 파나마 지협이 융기됐고 대서양과 태평양이 분리됐다. 북아메리카는 베링 해협의 연결육지로 아시아와 연결됐고 그린랜드와 아이슬랜드를 통해서 유럽과 연결됐다. 북부 위도 지역에서 땅 덩어리의 이동 경로는 오직 우랄 해협 때문에 차단됐고 그 해협은 확장된 지중해와 함께 북극해와 연결됐다. 상당한 유공충류의 석회암이 유럽 지역의 물속에 퇴적됐다. 바로 그 암석층은 오늘날 알프스 지역에서만 피트 높이로 히말라야 지역에서만 6,000피트 높이로, 티벳 지역에서 2만 피트 높이로 솟아있다. 이 기간에 형성된 백악 퇴적층은 아프리카와 오스트랄리아의 해안선을 따라 남아메리카의 서쪽 해안에서 그리고 서부 인도 부근에서 발견된다. 소위 시신새라는 이 기간 내내 포유류 및 관련된 다른 생명체의 진화는 거의 또는 전혀 중단 없이 계속됐다. 그때 북아메리카는 오스트랄리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과 육지를 통해서 연결돼 있었고 전 세계는 점차 다양한 유형의 원시 포유류 군으로 가득 차게 됐다. 2. 최근 홍수기, 고등 포유동물 시대. 이 기간의 특징은 태반을 가진 포유동물이 빠른 속도로 훨씬 더 진화한 것인데 이들은 이 기간에 발달하던 포유류 생명체 중에서 더욱 진보된 형태였다. 태반을 가진 초기 포유동물이 육식 조상으로부터 발생됐으나 초식성 종류들이 곧 이어 발달됐고 오래지 않아 잡식성 포유류 계통도 나타났다. 속시식물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포유동물의 주요 먹이가 됐고 오늘날 볼 수 있는 식물 대부분을 포함한 현대의 육상식물군이 비교적 조기 기간에 출현했다. 3500만 년 전에 태반을 가진 포유류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시작됐다. 남쪽 연결육지가 확장되어 당시의 거대한 크기였던 남극 대륙을 남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와 오스트랄리아에 다시 연결시켰다. 넓은 육지가 높은 고도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열대성 바다들이 크게 확장됐기 때문에 그리고 빙하지역을 형성하기에 충분할 정도까지 육지가 융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의 기후는 여전히 비교적 온화했다. 광대한 용암 분출이 그린랜드와 아이슬랜드에서 발생됐고 약간의 석탄 퇴적층이 이 지층들 사이에 형성됐다. 괄목할 만한 변화가 행성의 동물군에서 발생됐다. 해양 생명체는 큰 변경을 겪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종류의 해양 생명체 대부분이 실존했고 유공충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곤충 생명체는 앞에 있었던 시대와 거의 같았다. 콜로라도의 플로리선트 화석지대는 아득히 먼 이 시대 후반기에 형성됐다. 살아있는 곤충 계통 대부분은 이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당시에 현존하던 것들 중에서 다수가 멸종됐고 지금은 화석만 남아있다. 이 시기의 육지에서는 포유류가 현저히 개량되고 널리 퍼져나갔다. 전에 있었던 더 원시적인 형태 중에서 100여 종 이상은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멸종됐다. 몸체가 크고 뇌가 작은 포유동물도 곧 사라졌다. 외피의 유무와 몸체의 크기 대신 뇌의 크기와 민첩성이 동물 생존 진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리고 공룡과가 서서히 줄면서 포유동물이 점차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남아있던 것들의 파충류 조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멸종시켰다. 공룡이 사라지면서 도마뱀과에 속하는 다양한 동물에게 큰 변화가 발생했다. 초기 파충류 동물 중에서 살아남은 것들에는 고대의 개구리를 비롯해 거북이류와 뱀류 그리고 악어류가 있었고 이것들은 사람의 초기 조상을 대표하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단이다. 다양한 종류의 포유동물은 오늘날에는 사라진 어느 독특한 동물에서 기원됐다. 육식동물이었던 이피조물은 고양이와 물개 사이의 잡종에 해당됐으며 땅과 물에서 살 수 있었고 상당히 영리하고 활동적이었다. 개과의 선조가 유럽에서 진화돼 나타났고 수많은 종의 작은 개들이 곧 생겨났다. 거의 동시에 비버, 다람쥐, 땅다람쥐, 생쥐, 토끼를 포함하여 이로 갉아먹는 설치동물이 나타나서 주목할 만한 형태의 생명체가 됐고 이 계통들은 그 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후기 퇴적층에는 개, 고양이, 너구리, 족제비류의 초기 형태 유골이 들어있다. 3천만 년 전에 현대 유형의 포유동물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포유동물이 산에서 사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언덕에서 살았으며 무늬가 없거나 발굽을 가진 유형에 풀을 뜯어먹는 종류들이 거기서 갑자기 진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발톱을 지니고 고기를 먹는 종류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것들은 풀을 뜯어먹었는데 5개의 발가락과 44개의 이빨을 가진 부인화되지 않은 한 종류에서 발생됐고 이 동물은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멸종됐다. 이 기간 내내 세 발가락 단계 이후에는 발가락의 진화가 진전되지 않았다. 진화에서 대표적인 예가 되는 말은 빙하기 후기까지도 발달이 충분히 완성되지 못했으나 이 기간에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서식했다. 반면에 고뿔소과는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야 나타났지만 곧 이어서 빠른 속도로 번식되어 퍼져나갔다. 돼지 비슷한 작은 피조물도 나타났는데 이것은 돼지와 멧돼지와 하마에 해당하는 여러 종의 조상이 됐다. 낙타와 아메리카 낙타가 이 기간 중반경에 북아메리카에서 생겨나서 서쪽 병원을 가득 메우게 됐다. 나중에 아메리카 낙타는 남아메리카로, 낙타는 유럽으로 이주했고 일부 낙타들이 빙하기까지 살아있었지만 두 종류는 모두 북아메리카에서 곧 사라지게 됐다. 이 무렵에 특기할 만한 일이 북아메리카 서부에서 발생했는데 고대 여우 원숭이의 초기 조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 계통은 순종 원숭이는 아니었으나 그 등장은 순종 원숭이가 나중에 나타나게 될 혈통이 확립됐음을 표시했다. 앞에 있던 시대 동안 육지에 살던 뱀들이 바다로 피신했던 것처럼 태반을 지닌 어느 포유동물 전체 부류가 이 기간에 육지를 떠나 바다 속에서 살게 됐다. 그리고 이것은 그 후로 계속 바다에 남아있었고 현재와 같은 고래, 돌고래, 참돌고래, 물개 및 바다 표범이 됐다. 지구에서 조류 생명체는 계속 발전했으나 중요한 진화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 갈매기, 왜가리, 홍학, 말똥가리, 독수리, 올빼미, 메추라기 및 타조류 등을 포함하여 현대에 있는 새들 대부분이 존재했다. 천만 년에 이르는 이전 신세가 끝날 때까지 해양 생명체와 육상 동물과 함께 식물 생명체가 크게 진화됐고 오늘날과 흡사하게 땅 위에 존재했다. 괄목할 만한 분화가 나중에 발생되기는 했지만 살아있는 것들 대부분의 조상 형태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 3. 현대 조상기, 코끼리와 말의 시대. 육지의 융기와 바다의 격리 현상이 세계의 날씨를 서서히 변화시켰고 기온을 점차 내려가게 했지만 기후는 아직 온화한 상태였다. 세쿼야와 목련이 그린랜드에서 자라고 있었으나 아열대성 식물은 점점 남쪽으로 옮아가기 시작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이런 온대 기후의 식물과 나무는 북쪽 위도 지역에서 많이 사라졌고 더 강한 식물과 낙엽수가 그 자리에서 자라게 됐다. 풀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생겼고 많은 포유동물 종류의 이빨이 점차 변화되어 현재처럼 풀을 뜯어먹는 유형이 됐다. 2500만 년 전에 육지가 융기하던 긴 시대에 뒤어 약간의 침수 현상이 있었다. 로키 산맥 지역은 높이 솟은 상태로 있었으므로 침식된 물질이 저지대 도처에서 동쪽으로 계속 퇴적됐다. 시에라 지역이 상당한 정도로 다시 융기했으며 사실 이것들은 그 후로 계속 융기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3마일에 이르는 거대한 단층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2000만 년 전은 포유동물의 실제 황금기였다. 베링 해협의 연결육지가 무리해 있었고 4개의 엉니를 가진 메스토돈, 다리가 짧은 코뿔소, 그리고 매우 다양한 고양이 과를 포함하는 많은 종류의 동물이 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로 이주했다. 사슴이 처음으로 나타났고 북아메리카에는 반추동물이 곧 사슴, 황소, 낙타, 들소, 그리고 몇 가지 종류의 코뿔소가 가득했지만 키가 7피트나 되는 큰 돼지는 멸종됐다. 이 시대와 후대에 있었던 거대한 코끼리는 몸체가 컸을 뿐만 아니라 큰 뇌를 지녔고 곧 오스트랄리아를 제외한 세계 전역에 퍼졌다. 이번에는 계속 유지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큰 뇌를 가진 거대한 동물이 세계를 지배했다. 이 시대에는 무척 영리한 생명체들이 있었으므로 코끼리처럼 큰 동물은 큰 뇌와 우수한 특성의 뇌를 갖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사고력과 적응력으로 볼 때 코끼리에 근접될 정도의 동물로는 말뿐이었고 사람만이 그보다 월등했다. 그렇더라도 이 시대 초기에 현존했던 50가지 코끼리 중에서 두 종류만 살아남았다. 1500만 년 전에 유라시아의 산악지대들이 융기됐고 그 지역 전체에는 약간의 화산 활동이 있었지만 서반구에 있었던 용암 분출에 비교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온 세계를 지배했다. 지브랄터 해협이 닫혔고 스페인과 아프리카는 오래된 연결육지로 연결됐으나 지중해는 불란서를 가로질러 뻗은 좁은 수로를 통해서 대서양으로 흘렀고 산봉우리와 고지대들이 고대 이바다 위로 섬처럼 올라와 있었다. 유럽의 이바다들은 나중에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다. 그 후에 이 지중해는 인도양과 연결됐고 한편 이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수에즈 지역이 융기되어 지중해는 한동안 소금물 내륙해가 됐다. 아이슬란드 연결육지가 가라앉고 북극해는 대서양과 혼합됐다.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은 신속히 냉각됐으나 태평양 연안은 현재보다 따뜻한 상태를 유지했다. 거대한 해류가 작용했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기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포유류 생명체는 계속 진화했다. 수많은 말대가 북아메리카 평원에서 낙타와 합류했고 진정으로 코끼리 시대인 동시에 말의 시대였다. 말의 뇌는 동물 자질면에서 코끼리의 뇌 다음으로 발달해 있었으나 깜짝 놀랄 때 도망치는 고질적 성향을 극복하지 못했으므로 그런 한 가지 면에서는 확실히 열등했다. 말은 코끼리보다 감정 통제 능력이 부족했고 한편 코끼리의 결점은 몸체가 크고 활동적이지 못한 것이었다. 이 기간에 코끼리와 말, 이 둘을 어느 정도 닮은 한 동물이 진화되어 나타났으나 고양이 과의 동물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곧 도태됐다. 유라시아가 소위 말 없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너희는 잠시 멈춰서서 이 동물이 너희 선조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숙고해봐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을 식용으로 이용했고 그 다음에는 여행에, 나중에는 농업과 전쟁에 이용했다. 말은 인류에게 오랫동안 유익을 줬고 인간의 문명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생물학적 발전은 후에 나타날 사람을 위하여 무대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많이 기여했다. 중앙아시아에서 순종 유형의 원시 원숭이와 고릴라가 지금은 멸종된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진화됐다. 그러나 이 종류 가운데 어느 것도 나중에 인간 종족의 선조가 되는 생물 계통과는 관계가 없다. 몇 개의 군, 특히 이리와 여가 개과를 대표했으며 표범이 그리고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가 고양이류를 대표했고 후자는 북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진화되어 나타났다. 오늘날 볼 수 있는 고양이 과와 개과가 전 세계에 두루 번성했다. 족제비, 담비, 수달, 미너구리 종류는 북쪽 위도 전 지역에서 번성했다. 새들이 계속 진화했지만 특기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파충류는 현대의 유형과 곧 뱀, 악어, 거북이와 비슷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역사상 다사했고 흥미로운 기간이었던 이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코끼리와 말의 이 시대는 중심세로 알려져 있다. 4. 최근 대륙 융기 단계, 포유류의 마지막 이주. 이때에는 북아메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에서 빙하기 이전의 육지 융기가 있었다. 육지는 지형적으로 크게 변경됐다. 산맥이 형성됐고 하천의 진로가 바뀌었고 독립적인 화산 폭발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다. 천만 년 전에 여러 대륙의 저지대의 국지적 퇴적층이 널리 퍼지는 시대가 시작됐지만 이 퇴적물 대부분은 나중에 제거됐다. 이때 영국과 벨지움과 불란서를 포함하여 유럽의 넓은 지역은 아직 물밑에 있었고 지중해는 북아프리카 대부분을 덮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광대한 퇴적 현상이 산기슭과 호수와 거대한 육상 분지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퇴적층의 두께는 약 200피트에 불과하고 다소 색깔을 띄었고 화석은 드물게 들어있다. 두 개의 거대한 민물 호수가 북아메리카 서쪽 지역에 있었다. 시에라 지역이 솟아오르고 있었으며 샤스타와 후드와 레이니어 지역에서는 조산 활동이 시작됐다. 그러나 차후에 있게 될 빙하 시대가 돼서야 비로소 함몰된 대서양 쪽으로 북아메리카가 서서히 이동했다. 짧은 기간에 오스트랄리아를 제외한 전 세계 대륙이 다시 연결됐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범세계적 동물 이주 현상이 발생됐다. 북아메리카는 남아메리카 및 아시아와 연결됐고 동물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했다. 아시아의 나무늘보와 아르마딜로와 영양 그리고 곰이 북아메리카로 들어왔고 한편 북아메리카 낙타가 중국으로 건너갔다. 코뿔소는 오스트랄리아와 남아메리카를 제외한 세계 전역으로 퍼졌으나 서반구 지역에서는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멸종했다. 대체로 앞에 있었던 기간에 속하는 생명체들이 계속 진화하고 퍼져나갔다. 고양이와 동물이 동물 생명체를 지배했고 해양 생명체는 거의 답보 상태였다. 말들 중에서 다수는 여전히 세계의 발톱을 지녔지만 현대 유형이 나타났으며 아메리카 낙타와 기린 모양의 낙타가 초원에서 말과 섞였다. 기린이 아프리카에 출현했고 현재와 똑같은 모습의 긴 목을 가졌다. 남아메리카에서는 나무늘보와 아르마딜로와 개미핥기 그리고 남아메리카 유형의 원시 원숭이들이 진화됐다. 대륙들이 최종적으로 분리되기 전에 메스토돈이라는 거대한 동물이 오스트랄리아를 제외한 각 지역으로 이주했다. 500만 년 전에 말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진화했고 북아메리카로부터 전 세계로 퍼졌다. 그러나 말이 기원됐던 대륙에서는 공인종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멸종됐다. 기온은 점차 하강했고 육상 식물은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했다. 처음에는 북부 지역의 온도가 낮아진 것 때문에 북부 지역들을 건너 이주하던 동물의 발길이 끊어지게 됐으며 나중에는 이북 아메리카 연결육지들이 가라앉았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연결하던 육지가 마침내 가라앉았고 서반구는 오늘날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분리됐다. 이때 이후로 동반구와 서반구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독특한 생명체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천만 년에 가까운 이 지속기간이 막을 내리게 됐으나 사람의 조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은 대개 선신세로 알려져 있다. 5. 초기 빙하시대. 앞에 있던 기간이 끝날 무렵에 북아메리카와 북부 유럽의 북동쪽 지역이 광범한 규모로 높이 솟았고 북아메리카에서는 광대한 지역이 3만 피트 이상 융기했다. 전에는 이 북부 지역이 온화한 기후를 나타냈었고 북극의 물은 모두 증발되기 쉬웠으며 그 지역에는 빙하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도 계속 얼음이 없었다. 이렇게 육지가 융기함과 동시에 해류의 방향이 바뀌게 됐고 계절풍의 방향도 바뀌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북부 고지대로 이동된 습도가 아주 높은 대기로부터 거의 끊임없이 비를 내리게 했다. 융기되고 그에 따라 기온이 내려간 이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2만 피트의 깊이가 될 때까지 계속 떨어졌다. 고도가 높고 눈이 가장 많이 쌓인 지역들은 나중에 빙하가 그 압력으로 인해 이동하게 되는 중심점이 됐다. 그리고 빙하기는 엄청난 눈이 이 북부 고지대들에 계속 내려서 거대한 눈 덩어리가 형성될 때까지 계속됐고, 눈 덩어리는 곧 고체로 변하여 서서히 움직이는 얼음 덩어리가 됐다. 이 기간에 가장 큰 얼음 덩어리들은 융기된 고지대 전역을 뒤덮고 있었으며, 오늘날 그 덩어리들이 발견되는 산악지대에는 있지 않았다. 빙하지대의 절반은 북아메리카에 있었고, 4분의 1은 유라시아에,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기타 지역, 특히 남극 대륙에 있었다. 아프리카는 빙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나, 오스트랄리아는 남극의 얼음층으로 거의 전부 뒤덮였다. 이 세 개의 북부 지역에 각 얼음층의 활동과 관련하여 확장과 축소가 수십 차례 있었지만, 독립적이고 뚜렷하게 빙하가 침범한 것은 여섯 번이었다. 북아메리카의 빙하는 두 군데에 집중됐고, 나중에는 세중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린랜드는 뒤덮였고, 아이슬랜드는 이동하는 얼음층 밑에 전반적으로 묻혔다. 유럽에서는 남부 잉글랜드 해안을 제외한 영국의 모든 섬이 여러 차례 얼음으로 뒤덮였고, 서부 유럽으로부터 불란서에 이르는 지역에 빙하가 퍼졌다. 200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의 초빙하가 남쪽으로 이동했다. 이때부터 빙하 시대가 시작됐고, 이 빙하가 북부 활동 중심지에서 처음 확장되기 시작한 때부터 다시 거기로 축소되는 시기까지 거의 100만 년이 소요됐다. 중부에서 얼음층이 남쪽으로 확장되어 캔사스까지 이르렀으나 동부와 서부에서 빙하 중심지는 그때에는 별로 확장되지 않았다. 150만 년 전에 거대한 초빙하가 북쪽으로 퇴각했다. 그러는 동안에 엄청난 양의 눈이 북아메리카 북동부 지역과 그린랜드에 내렸고, 오래지 않아서 동부의 얼음 덩어리가 남쪽으로 이동했다. 이것은 빙하의 두 번째 침공이었다. 이와 같은 처음 두 번의 빙하 침해가 유라시아까지 확장되지는 않았다. 빙하기의 조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 동안 북아메리카에는 메스토돈, 털로 뒤덮인 맘모스, 말, 낙타, 사슴, 사황소, 들소, 땅나무늘보, 대형 비버,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 코끼리처럼 큰 나무늘보, 그리고 많은 종류의 고양이 과와게 과의 동물로 넘쳤다. 그러나 빙하 시대의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짐으로써 이때부터 그 숫자가 급속도로 줄었다.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이 동물 종족 가운데 대다수는 북아메리카에서 멸종됐다. 빙하기 이후로 지구의 육상 및 수상 생명체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빙하 침해 기간들 사이에는 기후가 오늘날만큼 온화했고, 아마 약간 더 따뜻했다. 빙하 현상은 넓은 지역을 덮을 정도로 퍼지기는 했지만, 결국 국지적인 현상이었다. 빙하가 활동하지 않는 시대, 그리고 거대한 빙산들이 메인 해안에서 대서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퓨젯 사운드에서 태평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노르웨이 현만에서 북해 속으로 떨어지는 시대 사이에 해안 지역의 기후는 현저히 변했다. 6. 빙하시대 원시인. 이런 빙하시대의 중대한 사건은 원시인의 진화였다. 현재는 물속에 잠겨있는 약간 서쪽 인도 지역에서 아시아로 이주한 고대 북아메리카 여우 원숭이 유형의 후손 가운데서 시조 포유동물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 작은 동물은 대개 뒷다리만 이용해서 걸어 다녔고, 몸체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뇌에 비해서 큰 뇌를 갖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생명체의 70대 후손 중에서 새로운 상류 동물 집단이 갑자기 분화됐다. 이런 새로운 중간 포유동물 곧 크기와 키가 그 선조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고, 균형 있게 증대된 두뇌 능력을 지닌 동물이 만족스런 상태로 자리 잡게 됐을 때, 지극히 중대한 세 번째 돌연변인 영장류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중간 포유동물 혈통 속에는 퇴화가 전개되어 유인원의 조상이 됐으며, 그날 이후로 이런 인류 계통은 점진적인 진화 과정에 들어간 반면, 유인원 부류는 그 상태로 남아있거나 실제적인 퇴화 과정을 거치게 됐다. 100만 년 전에 유란시아는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로 등록됐다. 진화하는 영장류 혈통에서 어떤 돌연변이로 말미암아 인류의 실제 조상인 두 명의 원시인간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 사건은 세 번째 빙하 확대기가 시작될 무렵에 일어났으며, 그래서 자극과 활력을 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희의 초기 선조들이 태어나고 번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유란시아 원주민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에스키모 종족은 지금도 혹독하게 추운 북쪽 지방에서 살기를 더 좋아한다.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서반구에는 인간이 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빙하기들 사이의 시기 동안에 그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지중해 부근에 도착했고, 곧 유럽 대륙에 가득 퍼졌다. 서부 유럽의 동굴에서 열대성 동물과 북극 지방 동물의 잔해와 함께 인간의 뼈가 발견되는데, 빙하가 확장되고 축소되는 후기 시절에 사람이 이 지역에 살았음을 입증한다. 7. 계속되는 빙하기. 빙하기 내내 다른 활동도 진척됐지만, 얼음층의 작용 때문에 북쪽 위도 지방에서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지 못했다. 다른 어떤 육상 활동도 이때만큼 지형학적으로 그런 독자적인 증거를 남겨놓지 못했다. 특이한 표석, 그리고 웅덩이, 호수, 치환된 암석 및 돌가루 등과 같은 지표면의 균열은 다른 자연현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그 얼음층은 빙퇴구로 알려진 완만하게 솟거나 지표면에 굽이치는 현상을 낳기도 했다. 빙하가 전진하면서 강줄기를 바꾸고 지구 표면 전체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빙하는 이동된 흔적만 곧 바닥과 측면 그리고 끝나는 지점의 빙퇴석들만 뒤에 남겨놓았다. 이 유동 현상들, 특히 바닥의 빙퇴석은 북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으로부터 북쪽과 서쪽으로 뻗었고 유럽과 시베리아에서 발견된다. 75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 중부와 동부의 얼음 지대를 연결하는 네 번째 빙하지대가 남쪽으로 눈에 띄게 확장됐으며 가장 멀리 뻗어나갔을 때에는 남부 일리노이까지 이르렀고 미시시피 강을 서쪽으로 50마일 이동시켰고 동쪽으로는 오하이오 강 남쪽 끝과 펜실바니아 중부까지 확장됐다. 아시아에서는 시베리아 얼음층이 남쪽 끝까지 침투했고 한편 유럽에서는 알프스 산맥의 방해로 얼음층의 확장이 멈췄다. 50만 년 전에 다섯 번째 빙하 확장이 있었고 이 기간에 인류의 진화 과정에 새로운 발달이 가속적으로 일어났다. 원래의 인간 혈통으로부터 갑자기 그리고 한 세대 내에서 여섯 가지 유색 인종이 변이되어 나타났다. 이 시기는 이중으로 중요한 기간이었는데 이때 행성 왕자가 도착했기 때문이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다섯 번째로 확장된 빙하가 세 개의 얼음 중심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아무튼 동쪽 돌출부는 세인트 로렌스 계곡 바로 아래까지 확장됐을 뿐이고 서부의 얼음층은 남쪽으로 약간 확장됐을 뿐이다. 그러나 중부에 있던 얼음층은 남쪽으로 확장되어 아이오와 주 대부분을 뒤덮었다. 유럽에서는 이 얼음층의 침해가 전에 있었던 것만큼 확장되지 못했다. 25만 년 전에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빙하 현상이 시작됐다. 북부 고지대가 이미 약간 침수되기 시작했음에도 이 기간에 북쪽 얼음 지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눈이 쌓였다. 이 침해 기간에 거대한 새 얼음층이 하나의 방대한 얼음 덩어리로 합쳐졌고 서부의 모든 산이 이 빙하 활동에 동참했다. 북아메리카에서 있었던 모든 빙하 침투 현상 가운데 이번의 경우가 가장 컸으며 그 얼음 층은 압력이 작용하는 중심 지역에서 1500마일 이상 남쪽으로 이동했고 북아메리카는 가장 낮은 기온을 체험하게 됐다. 20만 년 전에 마지막 빙하가 확장되는 동안 유란시아에서는 여러 사건의 진행과 많이 관련되는 어떤 일고 루시퍼 반역이 일어났다. 15만 년 전에 여섯 번째의 마지막 빙하가 남쪽으로 가장 먼 지점까지 확장됐고 서부의 얼음층은 캐나다 접경 지역을 넘어섰으며 중부의 얼음층은 캔사스와 미조리와 일리노이까지 내려왔으며 동쪽의 얼음층은 남쪽으로 확장되어 펜실바니아와 오하이오 대부분을 뒤덮었다. 이것은 여러 개의 혀 모양 곧 얼음 돌출부들을 앞으로 밀어낸 빙하인데 이것이 오늘날의 크고 작은 호수를 만들었다. 이 빙하가 퇴각하는 동안 북아메리카의 5대호 체계가 형성됐다. 그리고 유란시아 지질학자들은 이런 다양한 발달 단계를 매우 정확하게 추론했고 이런 많은 양의 물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는 미시시피 계곡으로 그 다음에는 동쪽으로 허드슨 계곡에 마지막으로는 북쪽 길을 통해서 세인트 로렌스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추론했다. 오대호가 현재의 나이아가라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지 3만 7천 년이 지났다. 10만 년 전에 마지막 빙하가 퇴각하는 동안 극지방의 거대한 얼음층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축적된 얼음층 중심부는 상당히 북쪽으로 이동했다. 극지방이 계속 얼음으로 덮여있는 한, 그리고 장차 육지가 더 융기되거나 해류가 변경되지 않는 한, 다른 빙하기가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 빙하는 10만 년 동안 확장됐고, 북쪽으로 전부 퇴각하기까지 비슷한 기간이 소요됐다. 5만 년 조금 넘는 기간에 온화한 지역들이 얼음층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있었다. 혹독한 빙하시대로 인해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멸종되거나 수많은 다른 형태로 신속히 변화됐다. 확장과 축소를 거듭하는 얼음층에 대처하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하는 이주 과정을 통해서 여러 종류가 심하게 도태됐다. 이동하는 빙하를 따라서 온 땅에 퍼진 동물 중에는 곰, 들소, 술록, 사황소, 맘모스 및 메스토돈 등이 있었다. 맘모스는 개활 목초지를 찾았으나 메스토돈은 삼림지역으로 보호된 변두리를 선호했다. 상당히 후기까지 맘모스는 멕시코로부터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분포됐으며 시베리아에 있는 종류들은 털로 뒤덮이게 됐다. 후대의 백인종이 들소를 죽인 것처럼 메스토돈은 홍인종에게 멸종되기 전까지 북아메리카에서 살았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마지막 빙하가 작용하는 동안 말, 맥, 아메리카나타, 그리고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가 사라졌다. 그 대신에 나무늘보와 아르마딜로와 캐피바라가 남아메리카로부터 북상하여 자리를 메웠다. 빙하가 확장되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생명체 이주는 식물과 동물을 특이하게 혼합시켰고, 마지막 빙하 침해가 물러가면서 북극 지방에 서식하던 여러 종류의 식물과 동물이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떤 높은 산봉우리들 속에 남게 됐는데, 그것들은 빙하로 인해 파멸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거기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된 이 식물과 동물이 유럽에서 알프스 지역의 높은 곳,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아팔라치아 산맥에서도 오늘날 발견된다. 빙하기는 소위 홍적세라고 불리며 200만 년 기간에 이르는 전반적인 마지막 지질 시대를 장식했다. 3만 5천 년 전에 지구의 극지방들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대빙하기가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 시기가 또한 의미심장한 이유는 물질 아들과 딸이 도착된 시기와 비슷하며 아담의 성리시대가 시작된 때이고 완신세 기간 곧 빙하기 2호 시대의 시작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포유류 생명체가 발생된 때로부터 빙하가 퇴각한 시대까지 그리고 유사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거의 5천만 년에 걸친 기간에 관한 것이었다. 이 기간은 현재의 마지막 지질 시대에 해당되며 너희 연구자들에게는 신생대 또는 근세 시대라고 알려져 있다. 거주하는 한 생명 운반자가 후원했음.